VOA 세계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레이 TV의 그레타 반서스테렌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나는 그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힐러리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나는 당신이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모두가 전쟁할 것이라고 한 사람은 나였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반문했습니다. 반서스테렌 앵커는 김정은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고 거듭 질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아직 운반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은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반도에서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가 어제 유엔에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유엔은 이날 미국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WHO 탈퇴를 통보했다면서 탈퇴가 효력을 발휘하는 건 1년 뒤인 내년 7월 6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WHO에 미국의 탈퇴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을 보여주는 자료를 WHO가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난하면서 WHO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WHO에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연 3억 7천만 달러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민의 티베트 지역 방문을 막는 것에 책임 있는 중국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중국의 조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중국이 미국 외교관과 언론인, 관광객들의 티베트 자치구 여행을 조직적으로 계속 방해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미국에 훨씬 더 많이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비자 제한은 중국 정부와 공산당 관리들이 대상이라면서 이들은 티베트 지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 지역 접근과 관련된 정책 수립이나 조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8년 미 의회가 제정한 티베트 상호 접근권에 다른 것입니다. 국무부는 비자 제한 대상이 될 중국 관리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최근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현지에서 공안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보안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사무소인 국가안보처는 이날 번화가 코즈웨이베이에서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홍콩 언론은 국가안보처 사무실이 약 300명의 관리로 구성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미국 정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핵심 당국자가 미국인들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전화회견에서 미국이 심각한 문제 직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재 젊은 층이 감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감염자의 평균 연령이 발병 초기보다 약 15세 젊어서 사망률이 더 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젊음이 항상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낮은 사망률로 위안을 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약 3만 명에 달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가 리비아 분쟁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휴전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몽골과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러시아에서 전염병 공포로 인해 마멋 사냥을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공중보건당국과 경찰은 몽골에서 두 명이 유행성 전염병인 흑사병에 걸림에 따라 몽골 근처에서 마멋을 사냥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러시아 산악지대인 알타이 지역에 사는 일부 목축업자들은 전통적으로 마멋을 사냥해 이 고기를 먹으면서 금지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쥐의 벼룩은 흑사병을 전염시켰는데요. 14세기 전염성이 강한 유행성 전염병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전역에서 약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날 흑사병은 제때 치료하면 항생제로 완치가 가능한데요. 치료하지 않으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열이 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러시아 언론은 알타이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했고 마멋이 전염 경로라고 설명했습니다. 몽골과 접해 있는 또 다른 산악지대인 투바 정부도 전염병 위험성을 경고하며 마멋을 사냥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박테리아는 설치류의 털에 서식하는 벼룩에 의해 전염돼 쥐, 마멋, 낙타고기는 인간에게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사냥 시즌이 시작될 때 1만 6천여 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그리고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오늘은 진 리, AP통신 초대 평양 지국장을 만나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7도로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31도, 시내주 19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20도에서 32도, 함흥 17도에서 28도, 청진 지역은 16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잉글랜드 댄과 존 포드 콜리의 노래입니다. 언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당신 없는 밤이 영원히 지속될 줄 몰랐어요. Nights are forever without you.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Moonlight falls like rain. Soft summer nights spent thinking of you. When will I see you again? Soft and low the music moans.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Thinking about you. I didn't know it would be so strong. Waiting and wondering about you. I didn't know it would last so long. Nights are forever without you. The wind and the sky. The sun will be coming up soon. But I just can't sleep for thinking of you. Here alone with the moon. Soft and low the music moans.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Thinking about you. I didn't know it would be so strong. Waiting and wonderi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내년 7월 세계보건기구 WHO를 탈퇴한다고 유엔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담할 국가안보처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위구르 망명 조직들이 중국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 날짜가 정해졌군요.
네, 미국이 내년 7월 6일 세계보건기구 WHO를 공식 탈퇴합니다. 유엔은 7일 미국 정부로부터 탈퇴를 공식 통보받았다면서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 달여 전부터 WHO 탈퇴를 언급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기자회견에서 WHO가 한 달 안에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경고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에 개선된 것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WHO에 통보를 한 후에도 1년의 말미를 주나 보군요.
네, WHO 규약에는 따로 이 회원국의 탈퇴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1948년에 미국 의회가 정부의 WHO 가입을 승인하면서 WHO에서 탈퇴하려면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한 지 1년 후에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겁니다.
미국의 탈퇴에 또 다른 조건도 있다고요?
네, 1948년 미국 의회가 발표한 공동결의안에 따르면 그때까지 남아있는 부채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WHO 웹사이트에는 현재 미국이 경상비와 회비 등 약 2억 달러의 분담금 부채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WHO가 창설됐을 때부터 초창기 회원국이었던 미국이 WHO에서 탈퇴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실패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WHO가 중국의 편향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제기구로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 무능력하게 대처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하면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WHO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도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지난 5월 중순에 자신의 개인 트위터에 WHO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는데요. 네 장에 걸친 이 서한은 시간대별로 조목조목 신종 코로나 상황 또 WHO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면서 30일 내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으면 미국의 분담금 집행을 영구히 중단할 거라고 경고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WHO 탈퇴 통보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민주당 대권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장 WHO에 재가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7일 트위터에 미국은 세계 보건 강화에 관여할 때 더욱 안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하원 의장도 탈퇴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트위터에 지금 전 세계가 WHO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WHO 탈퇴는 진실로 무분별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펜스 부통령이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군요.
네, 펜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탈퇴 시점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결단코 옳은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WHO가 전 세계를 추락하게 만들었다면서 그에 따른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측은 미국의 탈퇴 통보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스테판 두자리 유엔 대변인이 7일 성명을 내놨는데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 미국 탈퇴 절차를 검토하고 있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를 했군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밀입자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WHO가 7일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 가능성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WHO는 그동안은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WHO는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비말, 그러니까 침방울이라든지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WHO는 이날 아직은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 추가로 증거들을 더 수집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공기 중에 밀입자를 통해서도 감염된다면 감염 예방법도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입니다. WHO는 말할 때나 기침, 재채기를 통해 침이 튀지 않도록 하고 손 씻기, 거리 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강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 32개국 200여 명의 과학자들이 WHO에 서한을 보내서 예방수칙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 국가안보처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군요.
네,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담하게 될 홍콩 국가안보처. 정식 명칭은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소인데요. 8일 공식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사무소가 어디에 있나요?
네, 홍콩 중심가인 코즈웨이 베이 지역입니다. 홍콩은 이곳에 있던 메트로파크 호텔을 개조해서 사무소 건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호텔은 33층짜리 건물에 260여 개 객실을 갖췄던 곳입니다. 이곳에 얼마나 많은 본토 요원들이 주재하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코즈웨이 베이 지역은 홍콩 시민들이 자주 시위를 벌였던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코즈웨이 베이는 지난해 홍콩에서 시위가 가장 자주 일어났던 곳인데요. 특히 새로 들어선 이 국가안보처 건물이 홍콩 시위의 상징이자 시위 집결지였던 빅토리아 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 지도부는 이날 개소식 기념식에 앞서서 이 건물에 국가안보처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국가안보처를 이끌 수장은 이미 발표가 나왔죠.
네, 중국 정부가 지난 3일에 정옌숭 중국 공산당 전 광둥성 위원회 비서장을 국가안보처의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캐리라 홍콩 행정장관은 이 국가안보처의 주석을 맡게 됐고요. 러후위닝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주임이 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정옌숭 국가안보처 초대 처장은 어떤 개인이나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엄격하게 홍콩 국가보안법을 집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옌숭 처장은 과거에 농민 시위자들을 강경 진압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또 러후잉 주임은 국가안보처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문지기가 될 거라면서 중국과 홍콩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를 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팎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콩 내는 물론이고요.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도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홍콩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이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세 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중국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이날 기념식에서 러후이닝 주임은 중국의 사법 시스템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홍콩의 불안정과 반중 정서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법을 준수하는 일반인과 외국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홍콩을 떠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중국 당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서 홍콩을 떠나려는 시민이나 기업이 대거 속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 타이완, 호주 정부 등이 홍콩 시민의 이주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홍콩 주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홍콩 피난처 법안이 발의됐고요. 타이완은 이들을 지원하는 사무실까지 신설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됐군요.
네, 위구르 운동조직 두 곳이 중국 정부의 위구르 집단학살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2일 ICC에 제소했습니다. 해당 제소는 영국에 있는 변호인단이 대행했습니다.
중국 정부를 ICC에 제소한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동투르키스탄 망명정부 또 동투르키스탄 전국 각성운동입니다. 이 두 조직은 위구르인들이 사는 신장 지역의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인들은 중국 안에 사는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죠?
네, 이들은 중국 부스석 쪽에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제 아래 이 중국 당국이 외국에 있는 위구르인들의 귀국을 강요하고 수용소에 위구르 사람들을 가두거나 강제 노동을 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위구르인들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억압은 상당히 오래된 일이죠.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위구르인의 사회와 문화를 억압하고 신장 지역의 한족을 대거 인주시켜서 신장 지역을 한족화하려고 노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노력 중에 하나로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들의 출생률을 낮추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AP통신이 최근 보도한 내용인데요. 위구르인들에게 피임이나 낙태, 불임 시술을 강요해서 조직적으로 이 위구르인들의 출생률을 낮추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의회는 위구르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에 연관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위구르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ICC에 제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제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아직 공식 논평은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간 중국이 위구르인들을 탄압한다는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ICC가 제소를 받아들인 건 아니죠?
네,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ICC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영국 변호인단이 소장에 이 캄보디아와 타지키스탄 내 중국의 불법 행위를 올린 이유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전략입니다. 두 나라가 ICC를 인정하기 때문에 ICC를 인정하는 두 나라를 통해 중국을 제소한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올 가을 학기에 각급 학교들이 다시 문을 열도록 압박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뉴저지와 델라웨어주 대선 예비선거에서 크게 이길 전망이고요. 지난 5월 고용이 많이 늘었다는 노동부 발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학교들이 다시 문을 열도록 압박한다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군요.
네, 지금 진행 중인 여름방학이 끝나고 올 가을에 시작되는 새학기에는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등교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봄학기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각급 학교들이 대부분 원격 수업 형태로 이 교육과정을 진행했는데요. 이제는 학생들이 이 교실에 모이는 대면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교사와 학생, 교육행정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가을에는 학교를 열어라. 우리는 당신들의 학교가 여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학교를 열도록 주지사들과 관련자들에게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이날 간담회에 함께 동참한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선생님들한테서 배우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대로 주지사들을 압박하면 각 지역에서 등교를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최종 결정은 주지사를 비롯한 각 지역 당국자가 내리는 것이라고 이날 간담회 직후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배경 설명을 했는데요. 연방정부의 목표는 학교들이 안전하게 정상을 되찾도록 지역 당국과 손에 손을 잡고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교를 촉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계속 닫아두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본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학교와 기업, 상점 등이 지금 문을 닫아서 경제사회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 정치적인 호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부패한 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학교가 가을에 다시 여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어쨌든 학교를 다시 열려면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노약자와 달라서 안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감염증이 끔찍한 질병이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으로서 뉴저지 주지사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높은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치를 기록 중이지만 그중에서 이 18살 미만은 단 한 명만 숨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놀라운 통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습니다. 이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이 이날 민주당 덕 존스 상원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밝혔는데요. 다만 이 지역별 바이러스 전파 정도에 따른 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몇몇 카운티는 지금 확진자가 거의 없는 곳도 있어서 그 지역에서는 학교를 다시 여는데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에는 각 지역 사정에 맞춰서 학교를 열어도 될지 아닐지 판단할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아직 등교 재개 일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지역 당국이 드문 실정인데요. 이 베시 디보스 연방 교육장관은 지역 당국자들이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했다고 이날 일부 주지사들과의 통화에서 주장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봄 학기 동안 실시했던 원격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낳은 재앙적인 실패였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교육계 지도자들은 실제적인 자료를 들여다보고 위험을 감수할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대학들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일부 대학도 가을 학기에 대면 교육을 재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문사학 하버드대학교가 새 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6일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간담회에서 하버드대학교의 계획이 어처구니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민당국은 전날 새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은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규칙을 공포했는데요. 이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는 이 같은 지침에 항의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같은 지침이 각 대학의 대면 수업을 재개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되는 중입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예비선거 두 곳에서 낙승할 전망이라고요?
네, 7일 뉴저지주와 델라웨어주에서 예비선거를 치렀는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투표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두 곳 모두 넉넉하게 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8일 오전 개표 기준으로 뉴저지에서는 약 87% 득표율로 12%에 그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바이든 전 부통령이 크게 앞서고 있고요. 델라웨어주에서는 개표가 거의 완료된 가운데 약 89% 득표율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델라웨어주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출신 지역입니다.
이번 예비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선 후보 투표에서는 승부를 좌우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미 지난달 민주당 대의원 확보에서 과반인 1,991명을 넘겨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가상행사로 열릴 전당대회에서 공식 후보 지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대 당인 공화당에서는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공화당에선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역시 앞선 예비선거에서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이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는데요. 이번 뉴저지 델라웨어 예비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두 곳 모두 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이후 잠시 중단했던 재선운동 일정을 최근에 다시 풀면서 곳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 선거 관련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는 11일 내는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국제공항 경납구에서 또 한 차례 군중 집회를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날인 10일에는 플로리다주 도라를 방문해서 모금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CNN 방송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이 전했는데요. 이 같은 일정에 대해서 일각에서 우려가 커지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일정에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뭔가요?
코로나 방역 대책 때문입니다. 이 플로리다주 도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리조트를 보유한 곳인데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 카운티 당국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상 완전 봉쇄로 돌아가는 긴급 명령을 8일자로 발효시켰고요. 앞서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곳에서 대통령이 선거 관련 행사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당국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지역에서 최근 13일 동안 코로나 감염증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이 90%나 늘었습니다. 특히 중환자실 수용률은 86%에 달해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인공호흡기 이용률은 127%를 기록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려면 해당 지역에서 상당한 인원과 물자 등을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 선거 관련 일정을 치르는 데 대해서 주요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 측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7일 진행된 예비선거 이야기로 돌아가죠. 대선 후보 투표 외에 주목할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뉴저지 연방 하원 제2선거구 투표 결과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는 전직 교사인 에이미 케네디 씨, 그리고 공화당 후보로는 현역 의원인 제프 밴드루 의원이 확정됐는데요. 민주당의 케네디 후보는 7일 밤 후보 확정 연설을 통해서 뉴저지 남부 지역민들이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게 오늘 확인됐다면서 11월 본선에서 밴드루 공화당 의원을 반드시 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많은 연방의원 선거구 중에서 특히 이 지역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뭔가요?
예, 후보들의 정치적 출신 배경 때문입니다. 에이미 케네디 민주당 후보는 대표적 정치 명문 가문인 케네디 집안의 일원인데요. 패트릭 케네디 전 하원의원의 부인이자 고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며느리입니다. 이 뉴저지주는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긴 하지만 연방하원 제2선거구가 있는 남부지역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데요. 여기서 민주당이 빼앗긴 의석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에이미 케네디 민주당 후보가 공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을 빼앗겼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예, 공화당 후보인 밴드루 의원이 원래는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때 반대표를 던지고 탈당했는데요. 보수적인 지역 민심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밴드루 의원은 당적을 바꿔 나선 이번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공화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신규 고용된 사람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미 노동통계청이 7일 지난 5월에 구인과 노동회전율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구인 이직 동향을 보여주는 보고서인데요. 지난 5월에 이 고용 가능한 일자리가 월별 증가율로는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가 노동부가 매달 발표하는 실업률 보고서와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이 노동부는 매달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 통계를 발표하는데요. 한 달 뒤에 해당 월의 구인 이직 보고서가 다시 나옵니다. 이 고용과 해고가 수치로 따져서 총 얼마를 기록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로서 이 노동시장 상황을 진단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5월 고용이 수치로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예, 총 650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4월에 약 400만 건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인 뒤에 한 달 만에 240만 건가량이 늘어난 건데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앞서 3월과 4월에 해고된 노동력을 상쇄할 수준은 되지 못했고요. 예, 앞서 두 달 동안 직장을 잃은 사람은 약 1,900만 명에 달했습니다.
3월이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점이죠?
맞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경제 봉쇄 조치 때문에 지난 3월에 일시 해고됐던 사람이 1,15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국제 금융위기가 강타했던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벌어진 경기 침체 때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치였는데요. 4월에도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면서 일시 해고자가 77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5월에는 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인 180만 명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직 그렇게 보기엔 좀 조심스러운데요. 코로나 사태가 노동시장에 끼친 타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완전한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도 아니고요. 또 일부 봉쇄 조치가 완화되긴 했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음식점이나 극장을 방문하고 여행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남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코로나 재확산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확실히 개발되기 전에는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6월의 노동지표도 호조를 보였었죠.
그렇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2일 6월에 비농업 분야에서 일자리 480만 개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달인 5월에 270만 개가 증가했던 데 이어서 두 달 연속 증가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지난 3, 4월 사라진 일자리를 3분의 1밖에 상쇄하지 못한 수준인데요. 실업률 역시 약 11.1%로 하락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아직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대선까지 아직 몇 달이 남았지만 두 후보 진영은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광고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이런 정치 광고는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과 정치 광고 두 번째 시간으로 부정적 정치 광고에 관해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 대선 기간 미국 TV 정치 광고에서는 긍정적 정치 광고보다 부정적인 정치 광고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iden's son inked a billion-dollar deal with a subsidiary of the Bank of China.
China is going to 시장 조사 업체인 칸타 미디어가 제44대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이 진행됐던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TV 정치 광고 내용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긍정적 광고는 13% 그리고 부정적 광고는 87%를 차지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집행 횟수와 총 광고비에서 부정적 정치 광고가 긍정적 정치 광고의 약 7배에 달했습니다. 부정적 정치 광고랑 광고주 후보의 장점을 부각하는 것보다는 경쟁 후보의 정책이나 개인적인 약점에 집중해 상대 후보에 대해 유권자들이 부정적인 인상을 느끼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경쟁자에 대한 유권자의 투표 의도를 떨어뜨리는 광고를 말합니다.
Donald Trump, too scared to face the people, too weak to lead.
The nation marches for. 많은 전문가는 부정적 정치 광고가 긍정적 정치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이슈를 전달하는 데 탁월하고 정보 제공이나 이미지 차별화 그리고 태도의 양극화에서 우월하다고 평가합니다. 선거에서 후보들이 부정적 광고를 활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정보가 더 독특하고 눈에 띄며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For months, American voters have been bombarded with presidential campaign theme words such as change and
maverick. 유권자들은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귀를 더 잘 기울이고 그 정보를 더 잘 기억해 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 덕에 유권자들은 부정적 비판에 흥미를 느끼고 더 큰 관심을 두게 됩니다. 다음 비판적인 광고는 유권자들에게 본인 투표로 인해 초래될 정치적 결과에 대한 잠재적인 부담을 일깨워줍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 정책적 판단을 그르치거나 도덕적인 흠결 또는 짧은 경험 등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환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 정치 광고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유권자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으로 호소한 정치 광고는 긍정적인 정치 광고보다 예외성이 더 강하며 공포심으로 환기하게 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메시지 주목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과 정치 광고 두 번째 시간으로 부정적 정치 광고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입니다. 고통에서 성장해 더 나은 남자가 되려고 합니다. Better Man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There's someone to love me I need to rest in arms Keep me safe from harm I'm pouring rain Give me endless summer Lord, I feel the cold Feel I'm getting old Before my time
as my soul heals the shame, I will grow through this pain. Lord, I'm doing all I can to be a better man. Go easy on my conscience, 'cause it's not my fault. I know I've been told to take the blame. Rest assured, my angels will catch my tears, walk me out of here. I'm in pain as my soul heals the shame. I will grow through this pain. Lord, I'm doing all I can to be a better man. Someone to love me, I need to rest in arms, keep me safe from harm, from pouring rain. Give me endless summer, Lord, I feel the cold. I feel I'm getting old before my time. As my soul heals the shame, I will grow through this pain. Lord, I'm doing all I can to be a better man.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북한은 세계 언론 매체들의 중요한 취재 대상입니다. 하지만 서구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서 활동하기 힘든 곳이 북한인데요. 그건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의 AP통신이 서방 언론 최초로 2012년 1월 북한 수도 평양에 지국을 열었습니다. 초대 지국장을 맡아 생생한 북한 소식을 현지에서 외부에 알렸던 사람이 바로 여성인데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진 리, AP통신 초대 평양 지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My name is Jean Lee. I am a long-time journalist and foreign correspondent. I'm now working.
네, 제 이름은 진 리입니다. 언론인으로서 오랫동안 미국 밖에서 특파원으로 활동했고요.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은 한국이나 북한 관련 현안이 나올 때마다 분석가와 평론가로 다양한 매체와 행사에 나서고 있고요. 워싱턴 DC에는 이 정책연구기관 윌슨센터에서 한반도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론계에 입문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My maternal grandfather was a journalist in South Korea. He was a 한국일보 journalist.
제 외할아버지가 언론인이셨어요. 예, 한국에 있는 한국일보 기자셨는데요. 저는 미국 미네소타에서 나고 자랐지만 외할아버지가 저를 보러 한국에서 오시거나 제가 외할아버지를 뵈러 한국에 갈 때마다 기사 쓰기 임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한국과 미국으로 가는 특파원이었던 거죠. 제가 그때 썼던 게 경주 답사기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외할아버지한테 많은 걸 배우고 기지를 물려받았어요.
외할아버지께서 한국일보 부사장을 지낸 조풍현 선생이신데 그 영향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론인이 되려는 꿈을 꾸신 거군요.
So I started very young. I started writing for my hometown newspaper in Minnesota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네, 실제로 기자 생활도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했어요. 미네소타주 저희 고향 마을 지역 신문에 정식 기자로 기사를 쓴 게 고등학교 다닐 때였으니까요. 세계 문제를 다루는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잡았는데요. 하나는 미국 내 현안 중에서 이민과 인종, 다양성 문제, 전문성을 키우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국 밖에 나가서 특파원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차근차근 실천했고 성과도 인정받았습니다.
그 성과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게 AP통신 평양지국장 시절이죠?
Yes, so it was always my goal to go back to Korea.
맞습니다. 기자로서 세계의 어떤 문제를 다루든 항상 한반도로 돌아가서 그곳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어요. 결국 2008년에 AP통신 서울지국장으로 그 계획을 성취했는데요. 한국계 미국인이 서울지국장을 맡은 게 AP통신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아마 그 뒤로도 없어서 지금도 제가 유일할걸요. 평양지국장을 맡은 건 나중 일이에요.
평양지국장을 맡으신 계기가 뭔가요?
My assignment was to try to open an office in North Korea. It sounded like an impossible assignment, to be honest.
서울지국장을 할 때 이 북한에 대한 접근 경로를 열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솔직히 불가능한 임무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게 제 임무였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해냈습니다. 북한 측과 처음 지국 개설 협상을 시작한 게 2008년이었고요. 3년 뒤인 2011년에 외신 기자 주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2년에 드디어 평양 지국을 열게 된 거죠.
서방 언론이 북한에 상주하게 된 게 처음이고 그걸 주도하셨습니다. 그에 앞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AP 서울지국장을 맡은 것도 최초였다고 하셨는데 그런 과정에 도움받거나 본받은 사람이 있나요?
So not really. For me, you know, we had some role models in broadcast.
별로 없어요. AP통신에서만 보더라도 제 위치까지 오른 한국계 여성이 지금도 전무해요. 솔직히 말해 저희 세대 한국계 미국 여성들은 언론에 입문해서 도움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 안에서는 제가 항상 최초였고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본받을 사람도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언론계에 자리 잡고 인정받는 과정이 순탄했습니까?
I was raised to believe that I could do anything that I wanted.
제가 자라면서 항상 들은 이야기가 미국에선 꿈꾸는 대로 이룰 수 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취재 현장에서 겪은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저의 생김새를 보고 먼저 판단하더라고요. 저는 소수인종이고 여성이니까요. 순수하게 언론인으로서 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인종과 성별 때문에 무시하고 낮춰보는 풍조가 만연했어요.
기자로서 취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네요.
The field that I started in is very male-dominated, and it was very male-dominated when I started 25 years ago.
물론이죠. 제가 처음 발을 들인 25년 전만 해도 언론계는 특별히 남성 지배적인 곳이었어요. 신문 일면은 죄다 백인 남성. 특히 군 복무자 출신 기자들이 쓴 기사들로 채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그랬어요. 여성들이 겪어야 할 냉혹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무엇을 성취할 거냐에 집중했어요. 실력으로 편견을 깨야 하니까요.
지금은 실력으로 인정받으셨는데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까?
To be honest, I still encounter that today. Even though I'm in a very senior position, and well into middle age.
솔직히 말해 지금도 날마다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있어요. 제가 기자로서 책임자급 자리에 올랐고 중년의 나이에 들어섰는데도 야시하게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같은 보도 활동을 해도 남성에게 더 평가가 후하고 특히 백인 남성에게 좋은 평가가 가는 게 현실입니다. 저 같은 한국계 여성이 평생 겪어야 할 어려움이에요.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해보죠. 북한의 언론 자유 실태는 어떻습니까?
There is no press freedom in North Korea. Of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북한에는 언론 자유가 없습니다. 당국이 언론 매체들에 원하는 건 프로파간다뿐이에요. 정보 유통이 자유롭게 안 되도록 통제하고 있고요. 더욱이 나라 밖 소식은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국경까지 봉쇄한 상태라 북한 주민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럼 북한의 양성평등 상황은 어떤가요?
Gender equality is a lot more complicated in North Korea than people.
그건 좀 더 복잡한 양상이에요. 우선 남존 여비에 관한 아시아 특유의 문화가 있잖아요. 게다가 사회주의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여성들도 동등하게 노동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거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최근 북한 정권 2인자로 자리 잡는 것 같은데 양성평등 개선의 신호는 아닌가요?
I'm not sure it's a positive sign. You know, I look at her rise as
그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여정이 선택받은 건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김 씨 일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니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가족 간 권력 승계에 맞춘 거예요. 김여정의 등장은 양성평등 상황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김 씨 일가의 권력 구조가 강화되는 것, 그뿐이에요. 김 씨 일가 밖에서는 고위직에 오른 여성이 매우 드물잖아요.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죠.
I wasn't ready to let go of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to be honest. Normally,
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북한 문제를 떠나진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드무니까요. 저처럼 북한에 직접 들어가 살면서 곳곳을 다니며 취재할 기회를 가졌던 미국 언론인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제가 그곳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알게 되고 몸으로 배운 것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오늘 대담도 그런 일 중에 하나예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m just gonna keep that in mind.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계속 연락하죠.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진 리 전 AP통신 평양지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나오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코너입니다. Let's get right into it. 여러분 혹시 안 그럴 것 같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피해를 끼친 행동에서 당황한 적 있나요? 오늘은 관련 뉴스 영상을 통해 어떤 재밌는 표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ere's the clip.
The results of the Mueller report now known, but so far only in summary. Attorney General Barr has to act with caution before releasing it in full, Republicans said.
Throwing innocent people under the bus and throwing open classified records doesn't strike me as a good idea.
Throw innocent people under the bus. 버스 밑으로 죄 없는 사람을 던지다? 어떤 뜻일까요? It means betraying an ally for selfish reasons, doing something harmful to someone in order to gain an advantage for yourself. 직역의 표현에서 감이 오셨겠지만, 개인의 이득을 위해 동료를 배반하다, 결백한 사람을 희생시키다, 혹은 그에게 피해를 끼치다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Throwing someone under the bus. The results of the Mueller report now known. 뮬러 특검 보고서의 결론은 이제 알려졌습니다. But so far only in summary. 하지만 보고서의 요약본만 공개됐습니다. Attorney General Barr has to act with caution before releasing it in full.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기 전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누가 그러냐면 Republicans said, 공화당원들이 말합니다. Throwing innocent people under the bus. 죄 없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Throwing open classified records.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Doesn't strike me a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예문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The results of the Mueller report now known, but so far only in summary. Attorney General Barr has to act with caution before releasing it in full, Republicans said.
Throwing innocent people under the bus and throwing open classified records doesn't strike me as a good idea.
Here's an example. My coworker threw me under the bus in front of our boss, claiming that I'd been leaving work early since last week. My coworker threw me under the bus in front of our boss. 내 직장 동료가 우리 상사 앞에서 나를 배신했어. Claiming that I had been leaving work early since last week. 내가 지난주부터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집에 갔다고 주장하면서. My coworker threw me under the bus in front of our boss. Claiming that I had been leaving early since last week.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오늘은 throw someone under the bus. 버스 밑으로 누구를 던지다? 가 아니고 결백한 사람을 희생시키다 라는 재밌는 표현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REO 스피드웨건의 그저 그대를 계속 사랑하고 싶다는 Keep on Loving You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